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것도 크게 맞이합니다. 대단한 환호를 보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이 갖고 있는 조금 특이한 점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었다라고 전합니다. 이 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생각하고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당시에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게 된 것은 또한 무엇인지를 우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때는 절기상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각처에서 몰려든 그런 유대인들로 예루살렘은 넘쳐났습니다. 그들에게 단연 화제거리는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으로 이렇게 이미 저들 속에 소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는 그때의 모습은 한마디로 장관임을 우리가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 큰 무리가 등장하고 또 그 오심을 듣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맞으러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렇게 우리도 과거에 예를 들면 한 그 10년 전보단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20여 년 전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해외 나가서 이렇게 금메달 따고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환영식하고 이미 공항에서부터 차가 준비돼 있어서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시작하면 그 이렇게 환영식하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환호하고 또 이제 그것이 도심쯤에 들어오면 이제 뭐 환호하는 인파가 이제 더 많이 넘치고 뭐 태극기도 흔들고 그리고 이렇게 도심 속에 이 건물들 이 높은 층에서는 이렇게 오색 종이를 다 뿌리고 그러는 장관을 이루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참 그들이 그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기리는 표시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또 돌아올 때도 그 승리의 표시로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영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거룩함과 승리와 번영의 이런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한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맞이한 그 자체도 이런 그 의미들, 거룩함, 승리, 그리고 번영을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보다 더 분명하게는 저들이 외쳤던 그 외침 속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환호, 이 외침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산나 그러면 뭐 찬송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산, 그러니까 왜냐하면 호산나와 또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마태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한 이유는 거기에 호산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들이 기대하는 바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의 자긍심을 이야기할 때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들을 이렇게 거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주로 세 사람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죠? 그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은 또 야곱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의 이름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의 그 대표로서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그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또 이끌어 나오게 하고 또 해방시키고 또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도록 그렇게 인도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새 역사를 쓰게 한 지도자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이 여러 지파로 나뉘어져서 갈려져서 서로 다투고 또 외국의 침략을 받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 이스라엘 부족들을 통일시켜서 통일왕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강력한 그런 통일국가를 이뤄서 이방 국가들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섰고 또 민족의 번영을 가능케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이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얼마나 그 자긍심을 그렇게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의 자손 예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우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예수님을 맞이한 수많은 군중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이 통일 왕국을 이뤘던 그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또 이 무너진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러 그렇게 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대 백성들이 예수께 거는 기대였고 또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환호했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능력이 많은 자요, 또 민족의 지도자요, 통일 왕국의 또 새 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높임을 받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힘이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대중적인 인기로 이렇게 나타나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로 보면 이 대중적인 인기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었는가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의 인기였는가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다 비로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에 비로소 이제는 다 틀렸다, 이제 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망하게 됐다, 이렇게 절망에 가까운 넋두리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보셨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당시 유대 백성이 예수님께 거는 기대와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점이 이 한절 말씀을 통해서도 저 실감이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에서 보란 듯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보기 좋게 이렇게 정말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면 가장 극적이고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환호하는 것에 걸맞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 유대인이나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환영에 걸맞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는, 이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보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셨던 그 일의 실현, 그것을 보이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저들이 기대했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온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은 저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렇게 백마를 타고 들어오셔야 사실은 맞습니다. 이때 백마를 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하러 오시는 분이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요, 영광과 권세 속에 임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을 베풀러 오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해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정복자의 모습도 아니고 심판자의 모습도 또 권세와 영광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을 한마디로 평할 때도 어떻게 평하냐 하면,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만을 쫓는다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다 여기서 그 근거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되는 말씀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예수님과 3년 동안 이렇게 그 기간을 같이 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사건이 이미 구약 성경에 선포된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그 예언에 대한 성취라는 사실을 그들도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영이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랬습니다. 은혜의 빛이 비추기 전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확인한 이후에야,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건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비로소 이렇게 확실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생각이 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식하고 제자들은 유식해서입니까? 지금의 유대인들이 무식하고 우리가 유식해서 그러면 예수를 이 구약의 말씀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나라와 그의 다스림을 소개해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식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이치를 다 따질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세상의 이치에 불과합니다. 자신들의 기대치, 그 기대치를 가지고 따지는 그런 이치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기대치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죠. 그 이치에 맞게끔 증명해 보이라 그럽니다. 저들이 말하는 이치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그 이성적인 이해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면 다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상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불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됩니다. 권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구원자이신 그분이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 깨달음이, 이 이해가 우리가 결코 유식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했으나 생각나게 하신 탓입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실존을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자요, 기적도 본 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본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 저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죽었다라는 사실로만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비참한 죽음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자칭 메시아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만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저 그 사실로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와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 군사적, 정치적으로 다윗 왕조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 구원의 가장 분명한 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까? 왜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사건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그 구원의 성취가 그 십자가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 대신 예수님은 권력자요 능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자신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자기 희생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바로 이와 같은 그런 정신과 이와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요 또 겸손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또 신앙으로 권세를 부리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유대인이 걸렸던 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발언권이 있거나 또 세상에서 이렇게 드러낼 힘이 있다면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믿은 탓이거나 우리의 신앙의 보상이라고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연결 지어서는 안 됩니다. 잘 믿었더니 지위도 주셨고 잘 믿었더니 물질도 주셨고 그렇게 자랑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감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위, 고하 이런 것이 상관이 없고 물질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 소중한 가치를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섬기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은 꼭 지위가 높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많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그 구원의 뜻과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 희생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참된 진실과 진리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보상을 그저 단순히 물질적인 것으로만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베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끝으로 우리 참된 신앙은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는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증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드러나지 않는 일에도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오해들, 이런저런 상처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 불평으로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일이라 이렇게 명합니다. 수요일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희생과 겸손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신자된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 전체를 낮은 자의 삶으로 또 주의 사랑을 담는 그런 섬김과 그런 희생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주께서 가신 것처럼 영광스런 부활을 우리도 맞이하며 우리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더 분명한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주를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인간적인 기대밖에는 가질 수 없다라는 것과 또 그 기대감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음에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미련함과 또 무지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로 주의 만지시는 손길로 인하여 성경의 모든 예언과 증언들이 다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실 때 겸손과 또 자기 희생으로 그렇게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신앙 인생이 주의 낮아짐과 희생과 순종과 겸손을 쫓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이름으로 외형적인 것만 쫓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가꾸고 진리에 속한 것들로 채워가는 그런 복된 주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